로마서 68번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영 안에 있게 하시려고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심. 로마서 8장 3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인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에 대하여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라는 표현은 성육신, 곧 3일 하나님이 통과하신 과정의 첫 단계를 언급합니다. 여기 3절의 주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이것은 행동을 취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성육신을 통해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과정의 첫 단계인 성육신에 이어서 하나님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아들이 죄의 육신의 형태, 곧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의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죄를 정죄하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이라는 두 단계는 4절에서 계시된 대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이 절의 처음에 이는이란 말은 무엇 하기 위해서를 뜻하는 것으로 앞 구절에서 취해진 행동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부터 무언가가 산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두 단계의 산물, 곧 결과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들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결과입니다. 성육신 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들은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요구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음을 가리킵니다. 영원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열린 고속도로를 갖고 계셨으며 그분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고속도로 위에서 움직이시려고 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라고 부르는 대적이 그 길을 차단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고속도로에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그 결과 고속도로는 다시 개통되었습니다. 죄를 제거하고 고속도로를 개통한 결과 곧 산물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음을 주목하십시오. 반대로 그는 그것들이 우리 곧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고 구속되고 방문을 받고 도달되어지고 만져진 바 된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 우리라는 대명사로 지명된 이들은 모두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들, 곧 그분의 선정된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까? 아담 때로부터 지구상에 살았던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돕는 간단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과를 사러 슈퍼마켓에 갈 것입니다. 거기서 당신은 산더미 같은 사과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더미 안에 있는 많은 사과들 중에서 당신은 좋아하는 사과들을 골라서 구입할 사과 12개를 선택할 것입니다. 약간 유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들 위에 높은 가치를 두거나 자신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대신 우리는 자신들을 멸시하고 미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영혼 안에서 그분은 당신을 좋아하셨고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당신을 좋아하시냐고 그분께 묻는다면 그분은 나는 단순히 너를 좋아한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분이 구속하고 이르시고 만지신 사람들입니다. 사복음서에 따르면 하나님에 의해 만져지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분에 의해 만져진 바 되는 것은 우리를 다르게 만듭니다. 그분은 나를 50여 년 전에 만지셨고 그 즉시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4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속하며 하나님에 의해 만져진 바 되었습니다. 영을 따라 행함.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며 우리의 상황을 살피거나 자신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영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영을 따라 행하는지 육신을 따라 행하는지를 누가 묻는다면 아마도 당신은 영을 따라 행한다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깨달음 안에서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영을 따라 행한다고 말할 충분한 근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주춤한 후에 아마 당신은 가끔 나는 영을 따라 행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육신을 따라 행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두세 개, 두 영역, 곧 물질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심에 의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일단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면 그 문제는 결정됩니다. 4장 1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말씀하심에 의해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함.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참된 마음에서 그 무엇을 말할 때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말함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령 누가 당신이 구원받았는지를 물어본다고 합시다. 당신은 명쾌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주저하면서 이것에 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증거들에 의하면 아마 나는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징후들이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음을 가리킨다고 말한다면 그때에는 몇 가지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나는 우리는 우리가 먹은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믿는 이들을 성도들이라고 칭합니다. 당신은 성도입니까? 만일 당신이 이 질문을 숙고해 보고, 글쎄요, 나는 테레사나 프란시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 내가 매우 거룩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상태는 여전히 가련한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선포함으로 대답한다면 그때 당신은 진실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연적인 진실함 안에서가 아닌 믿음 안에서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말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거룩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저하고 의심하고 살피면서 문제들을 거듭거듭 숙고하는 데 익숙합니다. 가령 누가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묻는다 합시다. 당신은 대답하는데 매우 느릴지 모릅니다. 당신은 그 질문을 깊이 생각해보고 실제로 당신이 자신의 어떠함에 따르지 않는 어느 것도 말하길 원치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주의 깊고 겸손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상 당신은 대적에게 속고 있고 기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영 안에서 존재하고 그 영을 받는 것에 관하여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틀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영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죄들을 자백하고 금식 기도해야 한다고 어떤 이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그 영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영향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기를 주저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것들에 있어서 합당하게 배워왔다면 즉시 그렇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들. 이 지점에서 나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은 영을 따라 행합니까? 둘째, 당신은 영을 따라 존재합니까? 셋째, 당신은 영 안에 있습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영을 따라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존재하는 것은 우리 존재가 영을 따라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을 따라 행함과 영을 따라 존재함에 더하여 우리는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영을 따라 행하고 영을 따라 존재하며 영 안에 있다고 말할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은 가끔 성질을 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이 영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여전히 성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영을 따라 행하고 영을 따라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나는 영 안에 있다. 그러나 성질을 낼 때 나는 잠시 실수한 것이다. 그러나 즉시 나는 회개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영 안에 있다고 선포할 담대함을 갖고 있다. 8장 4절에서 바울은 영을 따라 행함에 대해 말하고 있고 5절에서는 영을 따라 존재함에 대해 말합니다. 영을 따라 행하려면 마땅히 먼저 영을 따라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을 따라 행함이 영을 따라 존재함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어떠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영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을 따라 존재하는 사람은 영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을 따라 존재함은 영 안에 있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영을 따라 행함은 영을 따라 존재함에서 나오며 영을 따라 존재함은 영 안에 있음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가 영 안에 있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만일 영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을 따라 존재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영을 따라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할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영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을 따라 존재할 것이며 일단 영을 따라 존재하면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 안에서의 내 부담은 영을 따라 행함이나 또는 단지 영을 따라 존재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작은 단어 안에는 매우 의미 깊으며 의미심장합니다. 다시 반복하면 우리는 영을 따라 존재하기 때문에 영을 따라 행하며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을 따라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영을 따라 존재하기 때문에 영을 따라 행하며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을 따라 존재한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영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성질을 내지 않을 것이며 확실히 거짓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영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두 가지 중대한 사실들. 당신은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은 우리가 영 안에 있다고 말할 담대함을 줍니다. 그러나 만일 참으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참으로라는 말은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러나 만일이란 단어는 하나의 조건, 곧 조건적인 그 무엇을 언급합니다. 임으로라는 단어도 역시 조건을 언급하지만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성취된 사실이 된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떤 형제에게 만일 당신이 오신다면 제가 성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었듯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이루어져야 할 조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이 오셨으므로 성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임으로 라는 단어는 이루어진 조건을 가리키며 지금은 성취된 사실입니다. 만일 당신이 오신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루어져야 할 조건을 가리키지만 당신이 오셨으므로 라고 말하는 것은 이루어진 조건을 가리킵니다. 구절에서 의미하는 바는 후자의 경우, 즉 이미 이루어진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우리가 영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져야 할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고 사실이 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우리는 영 안에 있습니다. 나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고 있다는 충분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하나의 사실입니다. 8장 9절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실 것이라거나 단지 우리 안에 거주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영 안에 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를 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은 계속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가끔 화를 낼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사실을 변개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내주하심은 계속적이며 어떤 단절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우리는 영 안에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의 사실입니다. 이처럼 구절에는 두 가지 중대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우리가 그 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요. 둘째로 우리가 영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치와 조건. 한편으로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우리가 영 안에 있다고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 그는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분께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나는 그 영에 속해 있다고 말한다 합시다. 또 계속해서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영을 갖지 않았으면 그는 그분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합시다. 이런 전치사들의 바뀜은 형격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에 속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는 그분 안에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틀린 것입니다. 여기서 전치사, 무엇에 속하는 위치를 언급하며 반면에 전치사, 안에는 조건을 언급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영을 갖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치의 문제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영을 갖지 않았다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닙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는 위치에 관한 한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으며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전치사 아내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우리는 조건에 관련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는 영 안에 있다고 말하기를 주저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우리의 위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어떤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다른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데 이는 마치 우리가 항상 태어난 가족 안에 속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은 당신의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의 문제이며 변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특정한 가족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 가족 안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 있는 것은 영 안에 있는 것처럼 조건적입니다. 우리는 가끔 영 안에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다시 반복하거니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위치에 대해서는 결코 문제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영 안에 있는 조건에 대한 문제는 갖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위치가 아닌 조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치의 문제는 영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영 안에 있는 것에 관한 우리의 조건은 고정되어 있거나 안정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영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조건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합시다.